제9장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김. 시간 1950년 2월 3일 저녁. 장소 홍콩 구룡 좌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영광을 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보좌 위에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보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되게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재물이 또 얼마나 부배로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재물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고 어느 누구도 재물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변하고 그분만이 보배임을 느낄 것입니다. 마 형제님은 주님을 아십니까? 곡 형제님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너무 늦다고 느끼십니까? 세상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후회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느낌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좋은 땅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영광을 느꼈다면 설령 당신이 젊은 사람일지라도 많은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젊은 사람에 불과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앞장서서 믿는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 땅에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 비로소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헌신했을 것이고 당신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가장 깊은 기쁨은 눈물이 있는 기쁨입니다. 그때 당신은 다만 그분께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느낄 것입니다. 그분께 드려진 것이라면 어떤 것도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만이 당신의 일생을 바꿔놓을 것이고 맛이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으로서 초대교회로 하여금 그러한 헌신을 낳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염보하고서 하나님을 우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신 것은 그분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나는 젊은 두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수완이 있고 지위도 약간 있기 때문에 아주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 같은 사람은 본래 사회에서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2000년 역사에서 교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귀함과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불을 내리어 우리 같은 죄인의 봉사를 받은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눈이 먼 당신이여, 그날이 이를 때 당신이 호의를 베풀었다고 여긴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환호 가운데 불릴 것입니다. 당신은 먼저 누가 누구를 우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며 엎드려서라도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받으신다면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대하신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우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무비 보셋과 같이 머리를 숙여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이관대 죽은 개 같은 일을 왕께서 이같이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크신 분이요 우주의 주재이십니다. 비천한 사람이 그분을 섬길 수 있다니요. 교만한 사람이요. 당신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인 한 친구가 있는데 항정 기간에 중경에서 어느 날 장 선생님이 그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는 흥분되어 내게 와서 그 식사가 어떤 식사였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2개월 전에 모 선생님이 편지로 그에게 어떤 문제를 문의해 왔을 때 그는 또 나에게 그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장 선생님의 식사 초대와 모 선생님의 편지는 일생토록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장 선생님과 모 선생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서 당신이 그분을 섬길 수 있으니 이것이 당신이 그분을 우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당신을 우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제 속에 누워 온몸을 땅에 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것이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신 것이지 우리가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느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비할 데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그분께 이것은 저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불을 내리사 받아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모든 소유를 버릴 때입니다. 이 일에서 우리 동역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릇 속이는 사람과 동기가 좋지 못한 사람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으로 이러한 주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성실하게 모든 것을 드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드림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표시함. 우리의 드림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얼마인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의 모든 소유를 그분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맡기는 것은 단지 보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가 너무 지나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신의 보배만을 바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모를 때 다만 보배를 주님께 맡기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알 때 당신은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보배와 오늘의 보배를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이것들만이 아니라 장래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당신께 다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당신이 드리지 않을 때 속에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편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나타내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유다의 눈에는 주님의 가치가 노예의 값인 30세겔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세상으로 말한다면 그분은 노예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위해 은 30을 기꺼이 지불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은 얼마나 지불할 것입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기 바랍니다. 전쟁 이후 형제 자매들의 생활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어느 자매에게 청혼하여 약혼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나를 찾아와 저는 결혼하게 됩니다. 일생토록 청혼해 본 적이 없는데 저의 결혼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액수는 매우 컸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금은 모든 면에서 아주 어려운데 이 액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한 돈은 다른 형제보다 7~8배나 많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생각해 보더니 신중하게 제 생각으로는 그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서 그의 요구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후에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많은 때에 나는 나의 모든 것과 일생 동안의 나의 모든 소유, 심지어 나의 생명과 피를 다 제단에 부어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마치 그 형제가 약혼녀를 사랑할 때 그가 그녀를 위해 행한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귀히 여길 때 그분을 위해 행한 것 중에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비싼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진귀하고 사랑하며 가치 있는 보배를 그분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깝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니요.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에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까?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 우리가 헌신하려면 철저하게 드려야 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상해의 한 형제는 두 권의 사전 외에는 다른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집에서 자기의 소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권의 사전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권의 사전을 다 내놓았습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과부가 드린 두렙돈은 주님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주님은 또한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그녀가 행한 것을 힘을 다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면 조금도 보류하지 않고 이렇게 드려야만 철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특별한 안배가 있는 것은 별다른 일입니다. 상해의 한 형제는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고생스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당신의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찬미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이를 악물고 자기 힘으로 반응했다면 고생스러운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한 대 맞은 후에 즉시 다른 쪽 뺨도 돌려댄다면 집에 돌아갈 때 당신의 마음에는 어떠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속에서 당신이 반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생각하여 분이 쌓여도 분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수록 고생스럽다고 느낄 것입니다. 오직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기뻐합니다. 당신은 양쪽 뺨을 다른 사람에게 맞을 때 이것이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채통과 분량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라고 느끼기 때문에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고 지금은 심장병이 있습니다. 만일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 당신이 어떤 형제에게 당신의 힘에 지나도록 주고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를 도우며 심지어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그에게 준다 합시다. 당신의 두 손이 비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달 동안 당신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 마음속의 기쁨입니다. 난 빌립 형제는 남에게 잘 주는 형제입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그는 자기의 담배 공장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그에게서 100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단돈 2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유일하게 있는 러시아제 아주 좋은 실크 자켓을 저당 잡히고 100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자매가 방에 들어와 보니 자켓이 없었습니다. 난 형제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노예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은 가난한 자이나 자주 많은 사람을 부요케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또한 본래 부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에게서도 그가 남을 위해 자기를 부인한 실제가 있음을 만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보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완벽하게 하고 충분히 하며 철저히 해야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이방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홍콩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입에 찬미가 충만하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당신이 갈수록 철저해질 수 있다면 당신 안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항상 시련과 기쁨을 함께 두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평상시 어떤 어조로 찬양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옥에서 찬양할 때 죄수들과 천사들까지도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림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을 때 당신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당신의 어조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혹 오늘 이후로 어떤 사람은 당신을 비웃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조차도 당신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30년 되었어도 당신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당신의 머리는 약간 문제가 있거나 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역대로 주님을 사랑한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했다고 답해야 합니다. 다비, 그로브스, 베네트, 켈리 등은 다 지난 세기의 형제들로서 그들 중 인도하는 여러 형제들은 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버렸으며 모든 것을 팔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크리스피스 토마스는 형제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가장 옳게 분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고 펜톤도 형제회의 운동은 개교의 운동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바친 형제들은 수천 수만 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버렸고 어떤 이는 지위를 내려놓았으며 어떤 이는 학위를 포기했고 어떤 이는 밭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식과 확신, 죄를 처리함, 교회의 지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등이고 또한 지금이 그때 그들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더욱 분명합니다. 성령의 흐름은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 구원과 교회의 위치에서뿐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43년에 상수 형제가 연대에서 행한 일은 실로 성령의 전략적인 행동이었고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는 그 마음이 파내어졌기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모든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진리를 따랐고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매우 강하여 결국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게 되었고 하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길. 헌신은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위치와 길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해졌는데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전진해야 합니까? 과거 1세기의 사도들은 전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사도들은 개인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시작에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으므로 교회가 시작되자 믿는 이들도 사도들의 본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교회 전체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회는 점차 하락하여 성직자 제도가 산출될 정도에 이르렀으며 전도사가 영적인 일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평신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서 대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도들의 본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도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천주교가 신부의 결혼을 허락치 않은 규정을 세운 것은 그들이 사람 같지 않을수록 영적인 일을 위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은 다만 사도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이들 전체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전도인은 가난해야 마땅하다고 여기며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월급을 받기를 바라고 일반 믿는 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교회의 타락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보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사도들의 일만이 아닌 전체 믿는 이들의 이름을 볼 것입니다. 과거의 사역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이 특별히 가난해야 하고 남보다 좀 더 괴로움을 당해야 하며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사역해야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전체가 사역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당신이 이전의 사역자는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 대로 이제 당신도 그렇게 생활하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정한 길입니다. 우리 전체가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각 사람의 직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고 교회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혹 교회가 당신더러 사업을 하라고 분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생활비가 동역자보다 두세 배나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동역자들에게 얼마만큼 절약하기를 바라듯이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함부로 물건을 사지 않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마땅히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합니다. 내 맡긴 모든 형제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차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사역하는 형제가 자기를 위해 말씀을 취할 수 없듯이 돈을 버는 사람도 자기의 사적인 필요를 위해 재물을 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은 말씀의 사역에서 부당한 행위입니다. 바울과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도 그들이 말씀을 감추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다니엘과 에스겔 등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전파해야 하듯이 재물의 사역도 자기의 용도를 위해 재물을 쓸 수 없고 교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고 팔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팔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이 행해야지 다른 믿지 않는 부모나 처자나 남편에게 당신을 따라 행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허락된 조건 하에서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하고 팔 수 있는 대로 팔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몸을 괴롭게 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마땅히 팔 것은 팔아야 하겠지만 육신의 영양분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2, 3년만 사용하고 끝나지 말고 몸을 잘 돌보아서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면 30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지 말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주며 모든 것을 성도를 위해서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파는가? 어떻게 파는가에 관하여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 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개인이 물건을 판 것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자기가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 앞에 두어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일곱 집사들 앞에 놓였습니다. 교회가 생긴 후에는 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위적인 안배가 아닌 성령이 택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안배하게 해야 합니다. 안배가 있을 때 무질서를 피할 수 있고 성령은 이런 일들에서 통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종이에 써서 그것을 교회에 맡겨 안배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떤 물건은 팔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것은 팔지 않아도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안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당신이 목록을 작성하기 원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이 목록에 따라 당신의 목을 조이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 형제들의 안배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형제 자매들이 보기에 당신이 남겨두어야 할 것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두 손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내놓은 것을 교회가 팔도록 결정했을지라도 당신이 팔도록 돌려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가르침은 내놓은 사람이 직접 파는 것이며 사복음서의 가르침도 내놓은 사람이 파는 것입니다. 이 파는 것은 아주 좋은 교육이자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상해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1640유의 밭을 잇따라 샀었습니다. 그는 이것에 적지 않게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내맡길 때 땅을 두세 조각씩 샀기 때문에 그는 똑같이 두세 조각씩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대신하여 팔았다면 아마 즉시 전체를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나는 그 형제의 마음이 아직 굳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록은 이미 작성하였지만 마음이 여전히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불러다가 직접 밭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가 팔기를 아까워하여 여전히 남겨두려는 것이 엿보였습니다. 결국 1600묘나 되는 밭을 사람들에게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에게도 가서 팔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자기 아들을 죽이듯이 여러분 각 사람도 자신이 세운 것을 스스로 팔아야만 철저한 공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과 같이 큰 바벨론 성을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헐기를 아까워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헐어 주시도록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헐기를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죽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칼을 빼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이런 공과를 배우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주와 금팔찌 등 장신구를 좋아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장신구를 내놓고 교회로 하여금 팔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교회는 당신을 대신하여 팔지 않으니 자신이 친히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그녀가 재물에서 나올 수 있고 물질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로 교회는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어떤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이상수 형제가 상해에서 집회소 짓는 것을 예배할 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다이아몬드와 반지와 루비 등을 헌납하였고 어떤 형제는 글과 그림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많은 돈을 들여 산 것으로 본래는 그 가치가 높았지만 판 가격은 원가의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사실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었습니다. 본래 어떤 다이아몬드의 값은 5,000원이었는데 500원도 못되게 팔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1,200원이나 되는 물건을 20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장신구를 판 자매와 서화를 판 형제는 가격이 내린 상황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재물을 헛되이 많이 썼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해야만 세상 물건의 가치가 이렇게 빨리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영원한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오직 내놓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화의 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칼자루를 지어야 합니다. 당신이 직접 손을 댈 때 비로소 당신이 얼마나 속임당하기 쉬운지를 알고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당신은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내 피와 땀을 공허한 것들 위해 세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내놓고 드리는 것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다른 기초를 쌓게 됩니다. 이럴 때 당신 개인의 영은 영향을 받지 않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의 억압에서 벗어나 물질에 묶는 것을 이기며 어떤 것에서도 패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할 날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사역자가 전도하지만 그날이 이르면 교회가 전도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교회가 주님을 섬길 날이요. 더 이상 한두 사람이 전체를 맡아서 봉사하지 않고 온 교회가 다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반후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모든 것을 반후해 교회 가운데서 개인이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이 드신 형제님들이 성령의 통제 아래 세세한 안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 외에 형제 자매들의 직장에 관해서도 분명한 인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동역하고 심지어 복음을 위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당신이 직장을 갖는 것은 개인의 애호에 따른 것이고 개인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직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나는 무슨 사업을 하든 복음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다. 나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복음을 좇아 각처로 가겠다. 고 말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 신강으로 어떤 사람은 티벳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 전체에서 5천명, 1만명, 심지어 5만명이 이주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복음은 교회 가운데서 형통한 길을 얻어야 합니다. 유 형제는 좋은 의사인데 부부가 보내심을 받아 익양으로 이주했습니다. 본래 그들은 중산병원에서 좋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익양에 갔을 때 형제들의 집은 모두 담벽이 얇고 심지어 어떤 집에는 기와도 없이 단지 덮개 뿐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거기에 거했습니다. 유 형제는 중산병원의 의사로 있을 때 환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은 남들이 거할 수 없는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다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유 형제 부부가 좋은 대우를 버리고 익양으로 간 유일한 목적은 바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김. 이곳 홍콩에서도 보류함 없이 모두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봉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땅에서 전체가 섬기는 것보다 더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형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한 형제를 통하여 다른 형제를 다루시고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처리하십니다. 이상수 형제와 왕자매와 나 자신은 수년 동안 이 문제를 고려해 보았지만 이것에 대해 말할 담력이 없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들이 받은 다루심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좋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말한 후에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수준을 조금도 낮출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오직 모든 것을 버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우리의 책임이 아주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 자신을 방청객으로 여기기 원하겠지만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증거한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하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혼미케 된 것이 아니요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신 것은 바로 이 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에베소서 4, 5장에 계시된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눈을 열으사 그날의 영광이 우리의 절대적임으로 인해 일찍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위 형제님, 주여, 이곳 홍콩은 모든 것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과 여리고성을 짓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지만 당신은 헐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세상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지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당신의 큰 능력과 큰 영광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달리 갈 길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단마음으로 우리가 건축한 것을 헐어버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내놓고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어느 자매님, 주여, 당신의 보혈의 씻음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당신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내놓지 않으면 당신을 섬길 자격조차도 없게 됩니다. 당신의 보좌 앞에 영광의 광채로 다시 우리를 매혹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신속히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육형제님, 주여, 우리에게 굴하지 않는 신실함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말을 듣고 즉시 행할 수 있게 하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보류함도 없게 하소서. 니 형제님, 주여, 이곳 홍콩에서 이전에 없었던 역사를 하소서. 여기서 철저한 정리를 하소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영광스럽게 우리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절대적이고 철저하게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과거 우리의 나날들은 자기를 위해 많은 것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를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감동시키소서. 당신이 역사하고 또 역사하소서. 먼저 우리 몸에서 길을 얻으시고 이곳 홍콩 교회에서 길을 얻으시고 전체가 섬기는 것이 홍콩에서 시작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이 교회 가운데서 길을 얻으시고 당신의 복음이 홍콩에서 길을 얻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대하시며 당신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통행되는 길을 얻으시도록 우리의 헌신을 열납하는 당신의 불을 내려주소서. 아멘.